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내 반군들이 러시아가 보장하는 퇴로를 따라 민간인들과 함께 퇴각하라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반군 소식통들을 인용해 반군들이 미국 측도 지지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며 하지만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 중인 알레포 휴전에 관한 것으로 러시아 측은 아직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알레포에서 지난 4년간 계속된 전투를 끝내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휴전 합의는 또 지난 9월 이후 강화된 공세로 고립돼 있는 알레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보장하게 됩니다. 한편 알레포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고대 도시 팔미라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또다시 함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경제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것이 가치화될 수 있다고 보고 지렛대로서 충분하다면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만일 트럼프 당선인이 타이완의 독립이나 무기 판매를 지지한다면 중국은 미국 정부와 국제 정세에서 협력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적들에게 군사 등 여러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 직후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최근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의 전화통화를 옹호하면서 무역협상 등에서 중국 측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중국의 환율 정책과 남중국해의 군사력 강화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중국 공군 전투기들이 지난 주말 타이완 주변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할 때 일본 전투기들이 출격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중국 측 비난에 대해 일본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일본 항공기들이 당시 중국군 항공기에 근접 간섭 비행이나 안전 위협을 하지 않았다는 방위상의 보고를 받았다며 중국군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발표를 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유준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의 F-15 전투기 두 대가 지난 주말 미야코 해협 상공에서 중국군 항공기에 근접 간섭 비행을 수행하고 조종사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전투기들이 어젯밤 이라크 북부 쿠르드 노동자당 목표물들을 공습했다고 터키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이번 공습으로 이라크 잡지역에 쿠르드 노동자당 본부와 사격진지, 대피소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주말 터키 이스탄불 축구 경기장 주변에서 두 건의 폭탄 테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55명이 다친 뒤 이뤄진 것입니다. 쿠르드 노동자당은 이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콥트 기독교 건물에서 어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 관영 메나통신은 공격범 한 명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던 성 마가 교회에 폭탄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예배가 진행 중이던 아침에 벌어졌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교회 지붕 붕괴로 수많은 사상자가 난 것과 관련해 당국이 교회 건설업자에 대해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는 지난 주말 나이지리아 남부 아크와이봄주 우요시에 있는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예배 도중 건물 지붕이 무너져 신도들을 덮치면서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일부 언론은 160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지만 정부 관리들은 27명 사망에 30명 부상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청와대 타격 등 도발적 언급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만약 도발한다면 북한 지도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습격 훈련, 우리 내부 사정과 대비해서 자신들의 체제가 건재하다라는 점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5만여 명에 달하며 저임금과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친지를 둔 재미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미국 연방의회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흐리고 새벽 한때 눈 또는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밤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먼 바다에서 오후에 2 내지 4미터로 차차 높게 일겠고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청와대 타격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내부 결속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1일 북한이 청와대 타격과 주요 인사 생포 등 도발적 언급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지도부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 11월부터 잇따라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악의적 위협을 규탄하고 도발 시 처절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이 청와대 타격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 습격훈련, 우리 내부 사정과 대비해서 자신들의 체제가 건재하다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그런 취기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북한 총참모국 직속 특수작전대대의 한국 청와대 타격 전투훈련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훈련 사진엔 무장한 북한 전투원들이 청와대를 본뜬 시설물로 진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평양 외곽의 대원리 화력시범장에 실제 크기 절반 정도의 청와대 모형 시설을 설치해 놓은 모습이 지난 4월 한국 정보당국에 포착됐으며 이번 훈련이 그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실전 분위기 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해 전투력을 다져야 한다며 과감한 전투 행동을 벌일 것을 전투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이번 참관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명수 군 총참모장, 리영일 작전총국장, 김영복 군 제11군단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현장에 김영복 제11군단장이 등장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군단장이 등장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11군단은 서울 침투 등 후방교란 임무를 맡은 특수전부대를 예하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의 설명입니다.
특수전부대는 완전히 그 펄펄 나는 싸움꾼이라 그래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청와대나 정부 청사나 뭐 국방부나 이런 데를 침투해가지고 이제 여인을 암살하거나 체포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대를 최근에 자꾸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언제든지 자신들의 통일대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이제 과시성 무력시위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영복 군 단장까지 등장한 것으로 보아 대남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시기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주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취임 5주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북한 체제가 강력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내부 결속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뜻을 거스리면 도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대한 협박도 높이고 또 국론도 분열시키고 북한을 향한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겨냥을 해서 입을 닫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같이 있어 보여요.
이런 가운데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감시 전력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 현안 자료에서 지난 9일 북한 도발에 대한 감시 경계 태세를 재점검했다면서 긴급 감시 정찰 전략 추가 운용과 미국 감시 전략 증원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 한국의 어수선한 정치 상황을 틈타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긴밀한 미한 공조 아래 대북 감시를 강화해 북한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전략, 전술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5만여 명에 달하며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가혹한 상납 요구로 절도범으로 전락하는 노동자가 생기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규모는 5만여 명에 이르며 벌목 부문에 2천여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설 부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은 하루 최대 20시간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객원연구원인 박찬홍 박사는 12일 서울에서 열린 러시아 내 북한 파견 벌목공과 건설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라는 단행본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 가운데 러시아 벌목공과 건설 노동자로 파견된 적이 있는 50명을 심층 조사해 나온 겁니다. 박 박사는 북한이 지난 1940년대부터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해왔다며 러시아는 북한의 최대 노동자 송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임업 부문에서 종사하는 벌목공의 경우 하바롭스크와 아무르 지방에 집중돼 있고 이들의 수는 201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 현재 2,000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건설 부문 노동자의 경우엔 크게 늘어 현재 5만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 당국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2000년 이후 벌목공들의 외화 수입이 크게 줄자 재정 확보를 위해 건설 부문 노동자를 적극 파견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박 박사는 러시아 파견 북한 벌목공은 월 $30, 건설 노동자는 월 50에서 $60의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적게는 하루 12시간, 많게는 20시간의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무리한 상납금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는 1인당 책정된 노동 정량을 수행하지 못하면 생활비라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생활비를 빚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걸로 인식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이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강제 노동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에 해당이 되고요. 가족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그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을 마치 이제 그 호스티지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박 박사는 또 러시아 현지 북한 법인이 파견 노동자가 내부 규율을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절차 없이 형벌을 가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체포와 격리, 감금 등 인신구속과 조사 과정에서의 욕설, 폭행, 가혹행위, 자술서 작성 강요 등 탈북민들의 증언을 전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사적인 제재를 가하면 안 되겠고요. 강제적인 노동은 이제 금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 규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구금, 노예화, 강제주의와 같은 인도에 반한 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ICC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인식을 하고 사형과 강제노동 금지를 할 것을 이제 촉구를 합니다.
세미나에 증언자로 나온 러시아 파견 건설 노동자 출신 탈북민은 러시아에서 3년 동안 일해도 기껏해야 $1,500 정도 벌 수 있다며 그나마 근무지에서 몰래 나가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청부 형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에 파견됐다가 올해 한국으로 들어온 이 탈북민은 파견 노동자들이 월급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포기하고 있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휴일에 청부를 나가 버는 수입만 온전한 자기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이런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러시아 현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노동자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밤시간에 러시아 여성의 가방과 스마트폰을 훔쳤다가 러시아 경찰에 붙잡힌 젊은 노동자의 사례를 전하며 러시아 경찰이 북한 당국 관계자에게 북한 노동자들의 범죄 행위를 강력 경고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 세계인권선언 주간을 맞아 북한 당국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짐권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박병용 기자가 도쿄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도쿄에서 세계인권선언 발표 기념일에 즈음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시작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마루즈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은 현재 유엔 전문가 집단이 내년 초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는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못한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의 발표를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관계자가 대독한 내용입니다.
北朝鮮の過酷な人権侵害の足跡を国連安保理のルートとは別に国際刑事裁判所に付託しようとする取り組みを止めてはいけません。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경유하는 방안 외에도 북한 당국의 참혹한 인권침해 행위를 ICC에 회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유엔의 자국민 보호 책임의 원칙, 즉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거나 자국민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을 권고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에 따라 내전 상태도 아닌 북한에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행위는 유엔의 개입을 촉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이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려면 북한의 김씨 왕조를 감싸는 정책을 포기하고 유엔의 대북 압박 기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 정부 가토 가츠노부 납치 문제 담당 장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베 정권의 최중요 과제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납치자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이에 따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마사니 납치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 人類普遍の価値を有する国際社会への挑戦でもあります。その解決には国際社会とスクラムを組んでいくことが大変重要であります。
カト장관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이들의 송환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이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과 함께 책임자 추궁 방안을 내년 3월까지 UN 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의열악한인권실태를고발하는회의를개최했습니다. 미국등주요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이 지역 안보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UN 주재 미국 대사는 9일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한 UN 안보리 회의에서 인권 탄압에 관여한 북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Kim Jong-un, Cho Pu-il,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Ri Song-chol, Counselor i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Kang Song-nam, Bureau Director in the Ministry of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부일 인민보안상, 리수철 인민보안부 국장등지난7월 미 재무부의 인권 관련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 11명의 이름과 직책이 안보리 회의장에 울려퍼진 겁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등 9개국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 여부를 점검할 목적으로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회의는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날 파워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한의 인권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수용소 관리자들과 간수, 수사관, 탈북자, 추적자등 중간급 관리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당신들의 가혹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있고 당신들에게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현 상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ur message to these officials and to all the mid-level officers, including prison camp managers and guards, interrogators and defector chasers.
파워 대사는 또 노동수용소에 갇힌 주민들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석탄을 캐는 일에 동원되고 일부는 죽음을 맞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석탄 수출을 통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계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북한 정권이 만든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untless instances of torture, executions and arbitrary detentions are still being committed and people disappear overnight.
지금도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과 고문,자의적구금이수없이자행되고있고적절한사법절차도없이하루아침에정치범수용소로사라져버리고있다는겁니다. 게다가 최근6만명의북한해외노동자들에대한광범위하고조직적인인권침해가이뤄진다는사실이속속드러나고있고자유와행복을찾아국경선을넘는탈북자들은여전히끊이질않고있다고조대사는전했습니다. 조대사는또지난9월함경북도지역에서홍수피해가발생했지만북한정권은수해지역으로부터멀지않은곳에서5차핵실험을감행했다고비판했습니다.
How can we comprehend such brazen and shameless behavior of a regime that is begging for international aid for the flood damage recovery, yet spending a far greater amount of money?
수해 피해 규모보다훨씬 더큰비용을대량살상무기개발에쏟아부으면서도피해복구비용을마련하기위해국제사회에손을벌리는북한정권의후한무치한행태를어떻게이해할수있느냐는겁니다. 이날회의에참석한얀엘리아손 UN 사무부총장도북한의인권상황에우려를나타냈습니다. 엘리아손사무부총장은북한주민의약 70% 인1800만명이식량부족을경험하고있고주민의4분의1은제대로된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으며5분의1은깨끗한물과정상적인위생환경에접근이불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앤드류 길모어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부대표 역시 지난 1년간 110명의 탈북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주민들의 민생과 존엄성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역내 장기적인 안보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provement in human rights in the country will not only protect the livelihoods and dignity of people in the DPRK, but also promote long-term security and stability.
한편 이날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소집을 철회하는 표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안보리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해 이날 북한 인권 상황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친지를 둔 미국 내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미 연방의회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46년간의 의정생활을 마감하는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이 상정한 마지막 안건이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에는 미 의회 의원들이 북한에 거듭 호소해온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북한 내 가족 상봉을 허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1년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던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당수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도울 신뢰를 쌓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 29일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11일 만에 미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결의안은 찰스 랭글 하원 의원과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했습니다. 특히 1970년 처음 연방의회에 진출해 23선 의원으로 46년간 재직했던 랭글 의원이 마지막으로 상하원을 통과시킨 안건으로 기록됐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인 랭글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처음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미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기록 영화를 상영하는 등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마크 커크 상원 의원과 함께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계 은퇴식을 가진 랭글 의원은 10일 6.25 전쟁 참전 용사로서 자신의 마지막 안건이 70년 전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진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또 이산가족 상봉이 곧 시작되고 자신의 생전에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내 구호품 비축을 위해 30만 유로, 미화 32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식량을 제외한 구호품을 비축해 놓는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주의 사무국이 북한의 임시거처 관련 구호품 등 비식량 구호품을 비축하기 위해 미화 32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수해로 비축해놓았던 구호품을 거의 모두 사용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구호품을 미리 비축해놓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9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이 지난 7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은 핀란드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 IFRC의 대북사업에 전달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에서 재난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은 지난 4월에도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대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30만 유로, 미화 34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비와 예방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은 또 지난해 8월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응해 20만 유로, 미화 21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인도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은 지난 1995년 이래 북한에서 식량지원과 보건, 깨끗한 물과 위생사업 등 130여 개 사업을 통해 1억 3,500만 유로, 미화 1억 8,6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올해 북한과 홍콩의 교역 규모가 전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약 41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홍콩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담배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진흥공사가 홍콩 무역발전국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대홍콩 수출은 35만 달러, 그리고 수입은 38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8%가 줄었고 수입은 5.1% 늘었지만 전체 교역액 규모는 약 20% 정도 줄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의 10대 교역국 순위에서 홍콩은 10위입니다. 북한의 대홍콩 수출입 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올해 9월까지 북한이 홍콩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종이와 판지였습니다. 이어 귀금속과 어패류 순이었습니다. 올해 북한의 대홍콩 수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이들 주요 품목의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3대 수출품과 달리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의 수출은 늘었습니다. 특히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경우 전년 대비 136%나 늘었습니다. 올해 북한이 홍콩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담배로 약 210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담배에 이어 보일러와 기계류가 2위로 약 100만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28.4%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입 점유율이 높았던 전자기기는 수입액이 71%나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박성일 전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전임 장일훈 전 차석 대사에 이어 미국과 북한의 전략 창구인 뉴욕 채널 업무를 맡게 됩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일 차석 대사가 이달부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을 거쳐 이달 초 부임한 박 차석 대사는 미북 간 연락 창구인 뉴욕 채널의 북한 쪽 담당을 맡게 됩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북한 대표부에서 근무했던 장일훈 전 차석 대사는 현재 뉴욕에서 박 차석 대사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있고 조만간 평양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성열 전 외무성 부상의 후임으로 뉴욕에 주재했던 장 전 차석 대사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뉴욕 채널의 미국 쪽 담당인 국무부의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 로버트 랩슨 한국과장,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 등을 차례로 상대하며 양측 간 연락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후임 박성일 차석 대사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1년 6월까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박기련 대사와 신선호 대사 아래 참사로 장기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 주재할 당시 미북 간 스포츠 교류의 북한 측 실무자로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이 두 차례 성사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2008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과 2011년 북한의 조선 태권도 시범단을 미국에 초청했던 정우진 미국 태권도 타임스 잡지 발행인은 지난달 2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부국장이 당시 미북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시범단 비자 승인 문제며 미국 도시 이동 문제, 북한 선수들 경호 문제 워낙 장애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박성일 참사가 북한 쪽 실무자로 미 국무부와 미국 태권도 사범 사이에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죠.
박성일 차석 대사가 북한 쪽 창구를 맡을 뉴욕 채널은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지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자 북한이 채널 차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일훈 차석 대사 교체설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거론됐고 후임자의 비자 승인 절차도 진작부터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맞춰 뉴욕 채널을 교체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 사령관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미국은 현행법상 반드시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 출신일 경우는 전역 이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박형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모습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사령관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공개한 겁니다.
We are going to appoint Mad Dog Mattis as our Secretary of Defense. But we're not announcing it till Monday, so don't tell anybody.
그러면서 공식 발표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는 농담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6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국방장관 인선을 공식 발표했고 매티스 전 사령관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2013년 전역한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해병대 사병으로 군생활을 시작해 사성 장군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활약했고 중부사령관과 합동군사령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전략사령관 등을 거쳤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때로는 거친 발언을 하지만 군 장성 가운데 가장 전략적 사고를 하는 인물로 민주, 공화, 양당으로부터 폭넓게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티스 전 사령관은 다른 장관 지명자와 마찬가지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매티스의 경우 넘어야 할 법적 관문이 또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합니다. 군 출신은 제대 이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처음 이 법이 만들어졌던 1947년에는 그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 즉 시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미국 헌법이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군 최고 통수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쟁 선포 권한을 갖게 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때문에 역대 국방장관은 기업가나 정치인, 교수 출신 등의 민간인이 줄을 이뤘고 군복무 경력이 있더라도 길지 않았습니다. 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물리학자 출신입니다. 과거 존 F. 케네디 정부를 거쳐 린든 존슨 정부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맥나마라도 육군에 6년 동안 복무한 경험이 있지만 포드 자동차 최고 경영자 출신이었습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장관에 임명된 것은 1950년 조지 마셜이 유일합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등으로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강력한 장관이 필요하다면서 육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1945년 예편한 조지 마셜을 임명했습니다. 마셜은 군 전역 이후 국무장관을 지내기도 했지만 제대 이후 10년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는 반하는 발탁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의회는 딱 한 번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별도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 2013년 전역한 매티스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의회가 예외를 허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요구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낸시 펠로우 민주당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에 대한 이른바 문민통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이런 결정은 쉽게 내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웬스 코브 미국 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매티스가 훌륭한 군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장관으로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복잡한 관료사회를 관리하고 군대 내 성평등과 같은 민감한 사회적 문제도 다뤄야 하는 자리임을 감안할 때 매티스의 사회 경험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General Mattis has spent over 40 years in the military. That means since he's 21, that's all he's known is working with military people except for a couple of years. And that really doesn't give him the perspective and the balance that you would like.
그런가 하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매티스 지명자의 풍부한 군 경험이 국방장관 수행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매티스는 이미 민간인이며 과거 군 장성 때와는 다른 시각과 태도로 국방장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He's no longer under military rules. I don't think General Mattis is going to act like he was an active duty military. I think he will use his years experience to affect things.
현재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임시 예산 법안에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규정 예외 적용 조항을 삽입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도 듣고 어떻게 하면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북한 문화가 가지고
9일 오후 서울 물레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청년 통일을 디자인하다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이 모여 강연도 듣고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통일의 별과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인데요. 통일의 별의 박현우 대표입니다.
남북 청년들이 꿈꾸는 통일의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해봤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민주평통 영등포구 협의회에서 저희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주셨고요. 저희 청년들은 이제 어르신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통일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초청 강연과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남북 청년들이 통일의 실질적 그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갈 것인가를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두 친구가 한 가지는 문화예술을 통한 통일의 실적 준비, 그래서 북한 노래를 한국 그 스타일로 또 바꿔서 부른 또 북한 애니메이션을 사상과 그런 말투 같은 건 또 우리나라 말로 또 변형을 해서 더빙을 한, 그래서 문화예술적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콘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통일을 그리다라고 해서 그 미완의 통일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 한반도를 온전히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캠페인과 함께 그런 그 아트 작업을 했었던 친구들이 두 팀이 일단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를 토대로 우리 남북한 친구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통일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준비해 갈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1부에서는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장을 초청해 북한인권 실태와 청년들의 통일 준비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장입니다.
북한인권 실태와 청년들의 통일 준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특히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압도되어서 다른 쪽인 그 북한 주민들이 실제 저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인 주민들이 어떻게 현재 어떤 상황에서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들을 나중에 포용하고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특히 분단을 겪으신 분들은 그런 분단의 상처를 치유 그런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 청년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청년들이 그 통일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을 이제 이해하고 한국에 먼저 오신 이탈주민분들 이런 분들 또 같은 청년들 이탈주민 청년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알아가고 이런 거에서 점점 그들의 영역에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북한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활동을 한다면 통일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2부에서는 통일 준비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들이 나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박우진 씨는 한국 사회에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요.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친숙함, 친근함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는 남한의 문화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남한에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문화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남한 사회에 잘 녹여낼 수 있을지가 저희 PT 과제였고 그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대중매체가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북한에 있는 가요들의 우수성을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남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끝에 애니메이션은 더빙을 통해서 북한 가요는 리메이크를 통해서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희 팀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과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별 부대표인 김철 씨는 최근 통일의 별 활동을 소개하고 참석한 사람들과 통일에 대한 공감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의 별 부대표로서 제가 또 최근에 또 활동한 것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남북 청년들에 주목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통일에 관련돼서 쉽게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문화와 예술로 이제 승화시켜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했던 활동들을 이제 소개하고 그런 의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개척해왔던 길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고 또 처음에는 통일의 별 했을 때 윗동네 사람들이 뭐 하는 단체지 하면서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저희도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만나면 이 통일의 별이 좀 괜찮은 활동도 많이 한다더라 뭐 이런 어떤 좋은 호응들을 많이 해주세요.
남북 청년들이 모여 통일을 함께 이야기한 자리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상태고 탄핵 심판을 위한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국회가 결의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2, 3주 정도 심판 준비 절차를 거친 뒤에 2주 정도의 간격으로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을 열게 되는데요. 이 공개 변론에는 비선실세의 그 최순실 씨뿐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 대기업 총수 등도 대거 소환되고요. 또 탄핵 심판 대상인 박 대통령도 역시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할지 여부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탄핵안에 대한 심판이 빨리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부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서 국정혼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그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 9건 중에서 혐의가 좀 분명한 부분을 집중 심리해서 심판 결과를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인데요. 반대로 소추 사유 중에 일부만 결론을 내릴 경우에 이 탄핵 소추의 본질을 벗어나고 또 절차적으로 정당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 심판 소추 사유의 선별적 심리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 세계 언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현 상황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네. 그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권한 대행에 들어간 황교안 국무총리 중심으로 한국은 안보와 외교 정책, 외환 시장의 안정 등 빈틈없는 국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서한의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 통과로 대통령이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가결 직후 군 경계태세 강화를 긴급 지시하는 등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국가의 그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고 경제 대응관을 가동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설명도 더해졌는데요. 이 서한은 제외 공간을 통해서 각국 외신에게 전달되고 또 한국의 상주에 있는 24개 나라의 110여 개 언론 매체 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언론인 390여 명에게도 개별적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어진 촛불 집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였는데도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였다고 하죠?
네네. 주최 측 집계로는 서울에서 80만 명, 전국적으로 보면 104만 명 정도의 촛불 인파가 모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촛불 인파 7차례에 걸쳐서 모두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선 6차례 집회와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냈다는 좀 자부심이 가득한 그런 축제 분위기의 촛불 행사로 이어졌는데요. 서울뿐 아니라 그동안 촛불 집회가 있었던 주요 도시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로 이뤄낸 성과를 자축하는 7번째 촛불 집회였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후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네. 촛불 집회에 그 흔히 맞불 집회로 불렸던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는 보수단체 움직임인데요. 국민안전운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 대통령보다 깨끗한 정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추진에는 적화 음모가 숨어있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탄핵까지 할 만한 잘못은 아니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네. 그동안 대규모 촛불 집회와 작은 충돌을 빚기도 하면서 광화문과 서울역 또 동대문 상가 등지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왔었는데요. 탄핵안 가결 당일 국회 앞 집회에서부터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 것이 지금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7번째 촛불 집회가 열리던 날 이 태극기 집회자들이 청계천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촛불 민심에 대응할 만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여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해졌습니다. 초기에는 장년층 중심의 집회자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청년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고요. 보수 시민단체 중심의 집회자들 오늘도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조류독감 상황을 알아보죠. 조류독감이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심각하다지요?
네. 오늘 밤 자정부터 이틀간 전국의 가금 농장 종사자 차량 물품의 이동이 전면 중지됩니다. 강한 독성과 빠른 전파에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조류독감을 옮길 수 있는 농장과 사람, 차량에 대한 이동을 좀 멈추고 전국적인 소독을 해서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조치입니다. 지난달 16일 첫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 26일 만에 벌어진 지금의 상황에 세 번째 일시적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것 같군요.
네네. 그 228개 농장이 감염됐습니다. 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878만 8천 마리가 이미 살처분 됐고요. 또 다른 14개 농장에 154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 가금류 전체로 계산해보면 10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네.
혈세 도래지가 가까운 전남, 충남,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조류독감은 경기 북부 지역을 넘어서 강원도, 경상남도까지 확산됐고요. 지금 한국에서 조류독감 피해가 없는 지역, 바다 건너 제주도가 유일한 곳이 됐습니다.
이 조류독감의 확산세가 참 무섭네요. 이 독성이 강하고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이 이번 조류독감의 특징이라고 하죠?
네네. H5N6 고병원성 조류독감입니다. 중국에서는 인체 감염과 사망 사례도 있었다고 보고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다행히 아직 관련 보고는 없습니다.
네.
걷잡을 수 없는 전파 속도는 방역 당국의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 유형의 바이러스라는 점도 있지만 철새가 그 전파의 중심이었다는 것, 또 반복되는 조류독감 발생으로 농장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의 그 탄핵 전국의 혼란 상황으로 초기 정부의 방역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조류독감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조류독감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 100여일입니다. 그때 무려 1,400만 마리가 살처분됐었는데요. 올해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이란 혁명 지도자 중 한 명의 아들이 2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을 선고받은 아흐마드 몬테제리는 과거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주도한 아야톨라 루흘라 호메이니의 후계자 중 한 명인 아야톨라 후세인이 몬테제리의 아들입니다. 아흐마드 몬테제리는 최근 법원에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그는 1988년 정치범 학살을 비난한 자신의 아버지의 음성 테이프를 근거로 서적을 출판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직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아직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그해 여름 5천여 명의 정치범이 학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아야톨라 후세인이 몬테제리는 이처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치범 학살은 혁명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며 훗날 이는 살인행위로 비난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 후 몬테제리의 정치적 역할은 축소되고 2009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가택연금됐습니다. 국제이란인권위원회는 아버지의 음성 테이프를 출간했다는 이유로 아흐마드 몬테제리가 기소된 것은 이란의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직자로 구성된 특별법원에 의해 이 같은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란의 독립적인 사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그리스를 방문해 국가를 훌륭하게 이끌어가려면 몇 가지 권리가 인류 보편적인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서 나오며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부당함을 파헤치는 언론의 자유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들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 또 독립적인 사법기관은 법치와 인권을 지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적인 사회의 핵심 요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보다 안정되며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같은 민주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정부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커다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